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9월 23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맑은 가을 하늘에 비구름이 들어있어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벌써 비가 오고 있겠지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0도로 하루 종일 춥다고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될 것 같아요. 일하러 가시거나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을 단단히 입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I love AWCA.
네, A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 의학 영양학 박사 임경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저희가 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네.
네, 가을이 되면 또 저희 몸도 네. 바뀌니까 여기에 네. 맞는 또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우리 인생의 주기로 설명을 해보면은.
네.
뭐 이제 봄이면 파르파르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름에는 푸르게 우거진 청년기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가을은 결실을 맺고 이런 성인에서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늦가을 하면 이제 신중년기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 신중년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노년기를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년기라고 하면은 50에서 64세를 일으키는데요.
네.
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대비하는 시기인데
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시기에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요.
네.
또 이때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또 이 시기가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랑 맞물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의 뭐 사별이라든가
네.
이런 정서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은퇴를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럴 때 신체적인 변화는요. 노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근골격량이라고 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갱년기를 겪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인지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는 시기입니다.
네.
네. 정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독립하면서 우울증이 오고 또 은퇴를 대비하는 요 시기
네.
이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신중년기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국민 그 영양조사나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네.
요 시기에 그 가장 많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나타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통계조사를 보니까
네.
신중년기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이
네.
고혈압이
아.
네네. 이 55세를 전후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네. 네.
그 다음에 고중성 지방 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이죠.
네.
이런 순서로 나타나게 돼서
네.
만약 이 시기에 혈압, 당뇨, 그 다음에 뭐 비만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해서 잘
네.
지킬 수만 있다면은 노년기를 잘 100세에도 아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지금 신중년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54에서
네.
50에서 64세까지.
네. 네.
그러면 신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중년기 에이지가 예전보다는 네. 달라진 거잖아요.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기를 더 우리가 네.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중년기보다 이 신중년기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발생되는 그 질환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식이 요인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
네, 뭐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방, 네, 다 이 식이에서 기인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이때 나와 있는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은
네,
네 식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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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요 시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그, 갱년기 증상들도 있고, 또 치매도, 이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신증년기의 영양 섭취 현황을 봤었을 때,
네.
가장 질병에 관련된 요인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 가지 위험 리스크 요인이
네.
영양과 음주 흡연이었어요.
아.
이 중에서도 영양 문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 영양 조사 결과의 분석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그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총 열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나이 또래 보면은 남자들은 약간의 과잉, 여자는 부족 상태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칼슘의 섭취를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네.
596mg, 네. 여성인 경우엔 487mg으로 해서
네.
굉장히 우리가 그 권장 섭취량인 경우에는 남자가 750, 여자가 800mg인데요.
네.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현재 낮고 네.
네.
특히 여성은 2018년도보다 훨씬 더 작아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생활 평가를 했었을 때도 잡곡 섭취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우유의 섭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았고요.
네.
그리고 신중년기에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뭔가 봤더니 칼슘과 비타민 D,
아.
그다음 비타민 A, 라이보플라빈
네.
이 부분은 아주 현저하게 부족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잉으로 섭취되는 부분들이 열량. 과 나트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이 신중년기에 영양 가이드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잡곡과 채소, 과일, 수분을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포화지방과 고지방 식사, 당류나 음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로 나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대충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네.
이 신중년기에 들어서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
네.
같네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네.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은 내 몸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볼 때가 없는데 이때서부터 서서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둬야 하는 부분들은 그 첫 번째가 건강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사량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네. 줄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체중 관리는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적절한 균형식을 섭취하는 거, 통곡류, 채소, 과일,
네.
유제품, 고기, 생선, 달걀, 콩
네.
다 들어가야 돼요.
아,
그리고
네.
이런 식품들을 제가 오늘 식사 구성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네.
내가 어떤 기간을 가지 않더라도 쉽게 식사를 구성할 수 있지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네.
그 팁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뭐 식사 구성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식사 구성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섭취에 대한 그런 영양소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영양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랜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인들인데요.
네.
이게 뭐 영양소가 얼마고 이게 뭐 칼로리는 얼마고 이거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처음에 식사 구성안은 영양사 계산하지 않고 네.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권장 식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에너지 필요량을 산정해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내가 연령별로 또 체형이 비만한지 마른지 또 내가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체중인 경우, 비만인 경우, 저체중인 경우에도 에너지 필요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네. 50에서 64세에 표준된 열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환산해 보면 남자는 보통 2200칼로리가 나오고요. 네. 여자는 1700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 아. 네, 이때 우리가 이제 식품군별 섭취 횟수라고 해서 네. 곡류군은 3.5단위,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이게 단백질군인데요. 네. 5단위, 아. 채소류는 8단위고요. 네. 과일류는 2단위, 그리고 우유, 유제품이 1단위, 유지 및 당류는 6단위. 요렇게 요 단위별로 그 내가 해당된 섭취, 그 식품을 비슷한 군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 표나 테이블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영양소별로 네. 쉽게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AWCA의 데스크에 네. 준비해 드릴 테니까 네.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샘플로 네. 한 개 식단만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남성인 경우에는 2200칼로리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네. 양이냐 네. 우리가 이제 이 식사를 2200칼로리를 보통 3끼 식사로 먹는다. 네. 그랬었을 때는 3번의 식사와 한 번의 간식으로 나눴을 때 네. 일단 아침 식사는 보리밥이 한 공기 한 공기면 210g 정도 우리가 네. 보통 햇반 사더라도 그 정도 양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국이 네. 야채나 뭐 이렇게 고기나 이렇게 들어있는 우리가 국 접시라고 해야 되나? 국 대접에 네. 한 반 정도 오는 양이고요. 네. 여기에 뭐 순두부찌개라고 한다면 고사리 나물 한 접시, 아. 애호박 나물 한 접시, 배추 네. 김치 뭐 이렇게 한 접시. 요게 이제 한 끼 식사가 되는 거고요. 네. 점심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엉밥이 됐든 콩밥이 됐든 밥도 똑같이 210g에 네. 그 다음에 뭐 갈치도막 한 도막 네 그리고 계란찜은 네. 아주 작은 공기에 있는 정도의 그런 달걀찜이고요. 네. 가지나물과 뭐 나박김치 시금치 된장국 요 정도가 이제 한 끼 식사가 되는 거고요. 네. 저녁은 조금 더 좀 헤비하게 네 잡곡밥과 제육볶음 상추쌈에 뭐 소고기 미역국 요렇게 세 끼를 드시면은 네. 되고요. 여기에 네. 이제 간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고구마나 감자나 아니면 옥수수 아니면 사과 뭐 우유나 뭐 오렌지 요렇게가 한 끼 식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이렇게 식단을 딱 지금 들어봤을 네. 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으면요. 네. 이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아닌데.
네, 적은 양은 아닌데. 제대로 세 끼 드시는 분들도 제가 잘 못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칼로리가 작으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여러 질병이 발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병에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나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좀 이렇게 너무 과잉된 그런 음식을 안 드시는 것도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신중년기 50세에서 64세까지의 건강한 식단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임경아 박사님하고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도 알려드렸지만 네. 좀 아주 자세한 식단들은 방송으로 소개하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네. AWCA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ove AWCA. Thank you.
AWCA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천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노인법 시간입니다. 아, 스튜디오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그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이제 노인복지법 그 범위 내에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유언장 네. 작성하는 그 이유, 또 그다음에 위임장,
네.
위임장이 왜 필요한가에서 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 위임장
네.
그 세 가지를 좀 저희가 생각하면서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이 유언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위임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연세가 들어가면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한 가지씩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 네.
미국에는 이런 노인복지법과 상속법이 이제 주마다 틀린데
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뉴욕주 또 뉴저지 주에서는
네.
유언장이 없으신 가운데서
네.
이제 천국을 가시면
네.
돌아가시면
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분이 사시는 주법에 따라서 이행이 됩니다.
아,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네. 그 집이 있으셔서 이제 집을 팔면은 뭐 100만 불이 된다. 쉽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이분의 의도는 사실은 남아 계신 그 배우자한테
예.
다 이 재산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 계신 분도 돌아가시면
네.
그때 뭐 자녀들이나 자녀. 손주들이나 그 외에도 그 원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지만
네.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시면
네.
그러면 이제 주법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네.
50%는 배우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녀들이 그 동등하게 나눕니다.
아.
두 자녀가 있으면 뭐 25%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의도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자녀들이 뭐 둘이 있을 때 또 한 자녀는 또 굉장히 또 잘 일해서 살고
네.
부도 뭐 부모님보다 더 부자고 그러나 또 다른 자녀는 아직도 뭐 공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사회복지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
도움이 좀 필요한 자녀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 생각에는 도움이 좀 더 필요한 자녀들한테
더 주고,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네. 계셨는데도
네.
유언장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 잘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언장이 없으신 분들은
네.
그분이 재산이 많이 있으시던지 적던지
네.
유언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임장입니다.
네.
위임장은 이제 영어로는 power of attorney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직계 가족이라도
네.
그 다른 분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부부도 그렇고
아.
또 성인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부이신데
남편이 많이 편찮으셔서
네.
병원에 계시고 또 뭐 의식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남편에 관한 모든 법적인 일을 배우자이신 이제 부인이 아내가 해야 되는데
네.
법적인 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 편찮으시던지 아니면
네.
이제 부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편찮으시면
네.
그러면 당연히
네.
그 성인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법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던 케이스인데
네.
이제 홀어머니세요. 근데 60대 이제 초반이시고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셨는데
네.
또 아들은 성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네.
다 결혼했고 어머니가 사업도 크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갑자기 스트로크로
네.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 병원에 가셔서 거의 뭐 몇 주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네.
자녀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네. 데미지가 왔어요.
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를 위하고 어머니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손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위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 가디언십.
그렇죠.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십이 지금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프로세싱하는
게. 뭐 판사하고 인터뷰해야 되고 등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만약에 위임장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런 모든 절차가 웨이브 되고 곧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법적인 결정을 하고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임장입니다.
그럼 위임장은 네. 언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요?
위임장은 제 생각에는 네. 그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뭐 연세가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네.
또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만드셔야 되고 또 꼭 아프셔야지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한국에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남편에 관한 일을 아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네.
가능하면 이런 분야에 이제 전문으로 일하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드는 게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시는 그 의뢰인들 중에서 저는 벌써 위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는 그러면 그 위임장을 가져오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게 되면 잘못된 위임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필요해서 은행에 제출을 했더니
네.
은행에 있는 법률팀이 보고선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위임장은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없으신 분들은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네.
위임장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만든 위임장은 어떤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나요?
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임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다음에 위임을 받으시는 분이 다 사인을 하시고
네.
공증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고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second agent, 또 third agent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위임 받는 분도 그때 다 결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네.
두 분 다 혹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녀 중에서 한 사람,
네.
자녀도 좀 가깝게 사는 자녀,
캘리포니아에
사는 자녀는 위임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네.
여기 와서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깝게 사는 자녀, 뭐 자녀들이 다 가깝게 살면은 이런 일들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녀,
네.
그런 자녀를 이제 두 번째 위임으로 또 혹은 또 다른 자녀가 있으면 세 번째 위임으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위임장은 뭐 은행이나 법원이나 그럴 때 다 제출을 할 수 있는데 한 군데서만 이런
네.
power of attorney가 작용을 안 합니다.
어디서요?
그게 바로 병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뭘 요구하냐 하면
네.
의료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의료 위임장.
의료 위임.
네. 그래서 이것의 영어 이름은?
영어
어떻게...
이름은 네. medical proxy
네.
혹은 healthcare proxy 그렇게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래서 이 의료 위임장은 언제 필요하냐?
네.
결국 단 한 번 필요합니다.
단 한 번.
나중에 이제
그렇죠.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면
네.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내리기를 이분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의료 위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한 의사도 아니고
네.
두 의사가 같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건강하실 때 이런 상태로는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네.
이분을 모든 기계에 이렇게 호흡 해놔서 그 호흡도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 기계로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드실 수가 없으니까 그 튜브 필링으로 해서 이렇게 뭐 배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식물인간 혹은 반식물인간인 셈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계시다가 천국 가실 테니까 네. 돌아가실 테니까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네.
나는 편안하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메디컬 프락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증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이거를 병원에 그 커뮤니케이트 할 수가 없으니까 소통할 네. 수 없으니까 역시 본인을 위해서 소통할 사람을
네.
위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프락스는 이분을 대신해서 병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네.
그 주치. 보통
프라이머리
닥터 사무실에서 이게 한 장짜리 이렇게, 이렇게 이거 사인해 놓으시면 나중에 괜찮습니다.
에이.
뭐 그런 또 프락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소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게 이제 그 의사분이 일하는 병원에서도 소용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시는 분들은 큰 병원에 계십니다.
네.
네, 뭐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해킨색 유니버시티 하스피탈.
네.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일을 일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겪었던 일인데
네.
아, 그런 상태에 계셔서 제가 이제 의사들한테 아,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
아, 이제 다 이거 기계를 띄워주십시오.
네.
했더니 아, 거기 이제 병원 행정 보시는 분이 메디컬 프락시가 있습니까?
네.
아, 제가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네.
있습니다 하고 제출을 했더니
네.
거기서 그걸 그냥 보고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병원에 법률팀이 있습니다.
네.
리걸팀이 있어서 이거 법률팀에 우리가 보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법률팀에 가서 거기 변호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네.
인정합니다 라고 연락이 그 다음날 왔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한 장짜리 딱 보냈으면
네.
그게 인정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만드는 이런 메디컬 프락시는 뭐 한 10장 정도 되는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한 그런 프락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리글팀이 봐도
네.
아 이것이 이분의 의사였구나. 이분이 이렇게 살기는 원치 않으셨구나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출하고 인정을 받고
네.
물론 이제 다 기계를 뗐더니 정말 편안하게 그날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네.
한번 겪어보니까
네.
정말 굉장히 필요한 서류구나. 이게 있음으로써 당사자도 정말 편안하게 천국 가실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남아있는 가족도
네.
정말 무거운 마음이 아닌 정말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겪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자세하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한 번 필요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의료 위임장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
그 이유는
네.
이런 서류들은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만드실 필요가 없어서
네.
또 사람 일은 몰라서
아.
네,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요 세 가지 서류는 미리 만듭니다.
네.
네, 뭐 40대 이렇게 뭐 아직도 아이들이 어리고 그런
네.
그런 가정에서도 출장들 많이 가고
네.
또 여행 가고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을 다 만들어서 미리 다 집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언장 또 위임장, 의료 위임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되시고요. 아마 들으시면서 약간의 플랜이 이제 머릿속에서 나오실 것도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또 상세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C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